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고난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아들, 고난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고난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오늘 본문 2절이 그렇게 언급하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희고 빛나는 광채 나는 옷을 입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것처럼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모세는 율법의 이 대표라고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데, 여튼 이 중요한 인물들, 또 엘리야와 모세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래로 죽지 않고,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은, 물론 성경에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이런 두 인물입니다. 율법의 대표이고 선지자의 대표인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초대하신 거죠. 열두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우리는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신 것을 본 적이 있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세 사람에게 좀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특권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기대와 어떤 소망을 좀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거나 뭐 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무서워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좀 길러내려고 하시는 그런 일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혹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 또 믿어지는 그런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몹시 무서워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구름 속에서 난 소리는 아니에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말을 하시는 거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시내산과 비슷한 장면인데 시내산 아래서 구름 속에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통 구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가득하고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구름이 가득하고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어떤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오늘 변화된 이 모습은 9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오늘 본문은 엿새라는 시간 단위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엿새라고 하는 이 시간 단위가 나오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장로들과 대장은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 죽음 후에 부활 뭐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과 나눈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엿새라는 표현으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그 사건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어떻게 버림을 당하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 고난과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그 죽음의 자리로 초대하셨는데 오늘 변화산에서 이렇게 영광을 입으신 모습을 언급할 때 엿새라는 이 시간적인 간격을 또 언급하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리고 그 죽음 후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희고 빛나는 광채 나는 옷을 입고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대화하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고난과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영광이 서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의 말을 들으라 선언 하는 거죠.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막 붙잡고 항변했다고 그래요. 사단이나 할 법한 어떤 그런 태도, 그런 모습으로 막 예수님에게 대항,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대항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또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아주 영광을 경험하는 그 상황에서 여기가 좋다, 이 자리가 좋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 좋은 자리가 아니고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서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어떤 길로 초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가지 문제는 오늘 본문 9절이에요. 9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제자들에게 일종의 비밀 유지를 당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 이 영광은 고난의 길 이후에 오는 것이지 고난과 상관없이 경험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의 길은 관심이 없고 고난의 길은 빼고 영광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 될 것이지 지금부터 막 떠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할 줄 모르고 십자가의 길은 걷기 싫어하면서 늘 영광에 대한 이야기,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복음이 뒤틀려져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를테면 돌멩이를 떡덩이 되게 하고 높은 것을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무슨 사단에게 절하고 이런 시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 하면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냥 어떤 마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고난의 길 없이 무슨 영광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심은 누구에게는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걷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이 모든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이를테면 말라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 선지자 엘리야가 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우리가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이제 순한 수태 예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3절에 네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저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컨대 성경은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 예수님은 말라기가 약속하고 있는 그 엘리야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이고, 이 엘리야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이고,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자기가 주인공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고 자기는 그 오실 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의 사역을 발판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그분이 어떻게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잘 헤아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